지난주일날 저희들은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 홍수의 심판, 그 홍수 안에서도 그 구원받은 보존된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설교 제목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대상은 누구일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의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을 하게 됐던 수단, 어떤 방법을, the means of the flood, 그러니까 홍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쓰셨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아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2주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100년 동안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것을 한번더 반복을 해드렸어요. 그게 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할게요. 홍수가 나기 전 100년 동안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 이야기했고, 세상에 그런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죄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상태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딱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눈으로 보게 사람들한테 알려주었고, 그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1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아무도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홍수로 멸망을 시킨 거죠.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멸망하세요. 우리를 왜 쓸어버리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홍수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홍수로부터 멸망받은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살고 있었던 생물들, 지면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면에서 물로써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행하시는 거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권력을, 권위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들기도 하시고 부숴버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이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4절 끝에 있는 말씀에,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쓸어버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태평양에, 혹은 태평양, 북태평양도 괜찮아요.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 섬 하나를 확 쓸어버리잖아요. 싹 쓸어버려갖고 건물은 뼈대만 그냥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사람이 전혀 살수 없는 그런 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lot out이라고 되었는데요. 이 blot out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열왕기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그냥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완전하게 씻어가지고 확 엎어버린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것이 아주 완벽한 지우개가 있는데, 완벽한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것, 밑에 자국도 안 남게 싹 지워버리는 그런 내용이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죄를 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가면서 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적이 있어요. 화가 정말로 많이 나신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쟤네들 다 버릴게. 쟤네들 다 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막지 마라. 야, 나 말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이거는 destroy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blot out. 확실하게 그냥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나 쟤네들 가만 안 둘 거야. 나 막지 마. 내가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쓴 단어가 바로 쓸어버리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출애굽기에 가면 자막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화가 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들의 이름을 내 책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워버리겠다.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들한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본래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래는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쓰임을 받을 때는 완전히 역전돼서 와 있어요. 끝에 와 있어요. 완벽한 축복이에요. 완벽한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럼 증명해야 되겠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사야서는 어떤 건가 하면요, 그 소위 말하는 remnant, 즉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에서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오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사망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해 주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었던 수치들을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거는 아멘을 해줘야 이렇게 탁탁 맞는 이런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들한테 적용이 될 때는 은혜예요. 내 스스로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없고요. 내 스스로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을 수 없고요. 특별히 내 스스로가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대상 첫 번째가 지면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로는 축소해서 이야기하죠. 좁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을 받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부패하고 포악하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을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계속 부패하다,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corrup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 번역을 할 때에 쓰여지는 용도가 정말 생뚱맞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부패하다라고 그랬죠. 이 부패하다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멸망받다로 쓰임받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부패와 더불어서 인간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인간의 멸망을 뗄래야 뗄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하면 멸망이에요. 그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때로는 멸망받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violence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는 있지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횡포 정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신문이든 뭐 미국의 미디어든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뭐 이런 말 많잖아요. 대기업 횡포. 동네 골목 상권 살리기 뭐 그러면서 대기업이 다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가게들이 다 죽는다. 혹은 사장의 횡포. 또는 언론의 횡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잭 스캇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 주셨어요. 다음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이 말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행동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뭐 남들도 다 하는데요.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행동은 포악함이에요. 누구를 향한 포악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포악함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범하는 모든 행동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길 때에 인간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패했고, 멸망받을 정도로 부패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 같은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 있는 것과 지면에 있는 생물들과 부패하고 포악한 인간들을 다 포함해서 성경은 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멸망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 식물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식물은 아마 견딜 수 있었나 보죠. 그렇지만 아주 급한 그냥 수압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아니면 흙이 넘어지고 산이 깨지고 그러면서 눌려서 어떻게 변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식물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죠. 그러면 홍수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가짜다. 그건 전설이다. 아니, 어떻게 40일 비가 왔다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이느냐, 물이.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성경 한두 번씩 다 읽어보신 분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비만 가지고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비만 가지고 된게 아니에요. 성경에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장 6절에서 8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영어로 영어적으로는 the expanse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아주 광활한 공간이에요. 광활한 공간. 우리가 위로는 하늘이 있고요. 우리가 밑으로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광활한 공간, 그냥 수평으로만 되어 있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지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 이 모든 광활한 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 그냥 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온 우주를 물을 확 나누시는 거예요. 물을 나누시면서 궁창이 있게 했어요. 광활한 공간에서 사람이 살고 있고 짐승이 살고 있고 새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물을 다 말라서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궁창의 밑으로 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궁창 위에 물을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창조화되기 전에 물로 가득 차 있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거기서 땅이 나오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큰 기품의 샘물, 큰 기쁨의 샘물과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게 이제 지하수인지 저는 과학자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고 감히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으로는 땅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이 기쁨의 샘 가운데 있다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뿜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하늘의 창문이 있대요. 그것을 그냥 감히 용서해 주세요. 제 상상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아주 대뜸하게 큰, 이게 방송 용어도 아닌데 무진장 큰 그 풍선에 물을 넣어놨어요. 가득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그냥 송곳이나 이런 걸로 바늘로 확 하고 뻥 하고 터뜨렸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쏟아지는 것처럼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있는 뚜껑이, 땅 속에 그 물을 가다두고 있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맨홀 뚜껑 열리는 것처럼 뚜껑이 확 열려서 물이 그냥 솟구쳐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8장에 가서는 그냥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홍수의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장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제 비가 그칠 때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품의 샘도 문이 닫혔어요. 하늘의 창문도 닫혔어요. 그리고 비 내리는 것도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물로 심판하게 되었던 이 홍수의 근원은 땅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물과 하늘에서 비 말고 하늘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 물, 그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파괴력이에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의 파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파괴력 때문에 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산들이 드러났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고 땅 위에 강이 생기고 호수가 생겼던 거예요. 그 물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압력에 의해서 죽었고 나중에 화석으로 발견되어졌고 그리고 식물들도 납작하게 어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비를 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부패하고 포악했으므로 땅에 충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단순하게 엄마가,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에 너 가만히 안 둬, 말 안 들면 쫓아낸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서 쫓아내는 흉내만 내다가 안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습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눈 한번 지켜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동물도 새도 남아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앞으로 올 일을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과거에 홍수가 오기 전에 100년 동안, 최소한 100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로써 멸망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물로 심판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외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불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참 대답하기가 무섭죠. 우리는 불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깊은 심오한 뜻을 알아들으십니까? 우리는 다시요,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차이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홍수의 근원이 그렇게 됐어요. 홍수의 기간은 어때요? 우리 흔히 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다고 그러죠? 40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홍수의 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는 40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에요.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고요. 두 번째는 150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50일은 언젠가 하면 모든 것이, 비는 40일 만에 그쳤지만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었던 그 기간이 150일이에요. 또 홍수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년입니다 라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1년은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에 600살이 되던 해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마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던 때가 언젠가 하면 노아가 601살, 정확하게는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날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거는 비가 내리던 때. 150일이라고 한 것은 물에 잠겨 있을 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홍수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국지적으로 일부분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온 세상에 다 이루어졌을까요? 온 세상에 다 덮였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를 창세기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라고 이야기해요. 1규빗은 어느 거냐면 팔꿈치,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신장의 크기에 따라서 45cm부터 57cm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충 하면 15규빗은 약 한 8m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잠그고 그 위를 차서 8m 이상 물이 더 있었던 거예요. 물론 홍수 전에 지형은 어땠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위에 그 정상에서부터 8m나 물이 더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완벽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물로 심판했을 때에 다 쓸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그와 같이 불로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보존시키고 있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갖고 계시죠? 여러분 거면 지금 피십시오. 창세기 8장 피세요. 이거를 꼭 피셔야 돼요. 앞에 자막 주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창세기 8장 피세요. 8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우리 한글의 번역은 주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동사가 앞에 중간에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동사가 나가요. 근데 히브리어와 영어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God remembered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우리 한글 성경이 아쉬워요. 왜 이 단어는 번역을 안 했을까? 그러나를 왜 번역을 안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예요.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부분에 창세기 7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22절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23절에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죽었다 죽었더라 쓸어버렸다예요. 다 죽였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8장 1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요? 노아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감동이 안 오세요? 다시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불로 심판이 오는 날이 옵니다. 그 불로 심판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공피를 기억하사. 불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다 불태워 죽이는데, 다 불살라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그래서 우리는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기다린 게 아니라 홍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있기 때문에 불의 심판이 올 테면 와라. We will be fine. We will be protected. 우리는 보존받을 것이고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베푸셨고 언제나 긍휼을 베푸셨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지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가슴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우리들을 야단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불의 심판에서도 건져주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